여러분, 오늘 받으셨죠? 유인물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프린트 할 때마다 이게 조금 설정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셔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가로로 보지 마시고, 위에, 아래, 위에, 아래. 그렇게 프린트가 돼버렸네요. 예, 그리고 보시고. 오늘은 마태복음인데, 저는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이거 좀 해주실래요? 거기서 넘기실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경이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쓰는 물론 저자의 다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다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의 다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성경을 보아야 되고요. 그들은 일단 뭐 우리 복음서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서의 공동체들, 복음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으로 해석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의 교회사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시대마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들이 했던 반드시 해야만 했던 과제가 있다면 자신들의 처한 역사와 현실을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21세기의 기독교, 특별히 뭐 기독교 다 전반적으로 할수 없고, 우리 한인 교회, 한국 교회의 특별히 이민 교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만이 경험하는 이 무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우리의 숙제를 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굉장한 그 방황을 할 겁니다. 그들이 처한 역사를 어떤 것으로 비출 수 없는 어두운 현실에 놓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도전적인 신앙인들에게 도전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시야를 보지 못하도록 지극히 당신의 현실, 당신의 가족의 현실, 심지어 당신의 교회의 현실,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자꾸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좁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혀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의. 마태 복음이, 다른 복음서도 물론 그러겠죠. 그러겠지만, 특별히 마태 복음은 유대인들과의 굉장한 고통스러운 충돌의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선명하고 분명히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돕는 역할로 마태가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1차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 복음서는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아람어로 쓰여 있지 않으니까 어떤 유대인이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형편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간혹 이렇게 안 되는데요, 장로님. 안 잡히는데. 그냥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 복음서 내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사후에 바울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예루살렘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우러져서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성향상 성전과 율법에 대한 공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들이 흩어집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흩어져서 도망쳐서 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산재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신앙, 예수님을 신앙하는 교회로 유지가 되었을 텐데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의 완전 서쪽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의 터키에 맞닿은 그 지역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로 이렇게 믹스된 처치예요. 어떤 이는 이 마태복음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유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썼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어찌되었건 이 초대교회의 현실은 유대교와 굉장한 충돌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 요거 가져가셔서 해주시고 올리지 않아서 계속 얘기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아주 유대적 색채가 강한 표현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막 소개가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유대 공동체와 교회, 크리스천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태는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완전히 유대인과 독립된 유대교와 독립된 기독교를 꿈꾸었을까요? 아니면 유대교가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그 연속선상에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었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우리의 역사에 얼마 안 되는 역사로 돌아가서 중세 카톨릭에서 카톨릭에 있는 이 루터가 우리 지난번에 종교 얘기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꿈꾸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오기를 염원해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마태 공동체도 지금 유대인을 대상, 유대인과의 아주 밀접한 관련된 역사적 현장 속에서 유대인과 담을 쌓고 그들과 척을 지고 완전히 독립된 크리스천이티로 기독교를 세우는 목적보다는 이 유대교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교에 믿었던 신앙의 연속선상에서 예수가 메시아로 우리 앞에 왔는지를 설명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유대교와 충돌이 가장 복음서 중에 심합니다. 굉장한 충돌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 마태의 유대 공동체, 헬라파 유대 크리스천들의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굉장히 유대인들, 유대교와 유대 크리스천들은 굉장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구약과의 관계 연애를 맺으면서 시작하는데 어떤 초창기에 이 19세, 20세기 초반에 많은 학자들이 인기 이렇게 있게 동의했던 주장은 뭐였냐면 마태가 마치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쓴다라고 했던 주장들입니다. 그게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개념상 마태는 아주 그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여 그 연결짓는 시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태가 지금 머릿속에 두고 복음서에 담는 역사는 처음 이스라엘에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 20절에 온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음 전도로 향하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까지 확장되는 거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첫 번째 소개에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없고 마지막 부활기사에 여인들의 깜짝 놀라는 사건으로 끝나죠. 그래서 부활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명령들이 없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 부분에 가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향한 대위임 명령, 모든 나라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그 위임 명령, 그게 마태복음에는 들어오죠. 교회의 사명 선언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역사상 교회 역사상 굉장히 많은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도문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고요. 가장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인도의 정신적 지주인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인도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명령을 자기 조국에 그런 명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대위임 명령은 이 교회의 사명을 선언해주는 아주 또렷한 예수님의 의지를 담은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와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마태복음의 정보를 보면 마가복음처럼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라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만 가지고 이 마태가 저자다라고 우리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이 일관되게 동의하는 부분은 마태가 저자다라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파피아스의 글을 조금 드리긴 했었는데 거기 한번 여러분 거기에 있죠? 프린터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는 예, 거기 보면은, 예, 목사님 주셔요.
이게 와이파이 연결이.
그쵸.
안 돼 있었어.
예, 그걸로. 예. 잡힙니까?
안 잡혀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잡아서
버리면. 이 마태에 대해서 세리, 그 다음에 레위,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로 마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 알페오의 아들. 그런데 저자 이 당장 우리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마태는 그냥 자신을 마태로만 언급해요. 마태로. 분명 이 마태는 그 위에 좀 설명을 좀 할게요. 파피아스의 글을. 파피아스의 글을 보면은 히브리 방언으로 된 로기아, 이 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는 번역도 되고 계시라고 해도 되고 그게 무엇인지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이 파피아스가 이야기하는 마태도 분명히 히브리 방언이라고는 아람어를 했고 이거를 또 번역을 했다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아람어나 히브리 말이나 그다음에 헬라어까지 능통했던 자임에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거기 세리. 세리는 택스를 걷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로마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서 택스를 걷어서 로마 정부에 주는 거기 때문에 로마와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헬라어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 마태가 기록 장소, 시기 등은 굉장히 이런 문제는 성경이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고 일치된 의견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안타깝게. 왜냐하면 정확한 객관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기록했는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는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헬라어를 쓰는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을 것이다. 언제 썼냐? 이게 가장 뭐 어려운 질문인데 70년이 늘 기준이 되는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예언 같은 말씀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 예루살렘 전에 지금 이걸 썼는가, 멸망 전에, 멸망 후에 썼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논쟁이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70년 이후로 봅니다. 70년 AD,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 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 90년까지 가져가요. 아주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그래도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마태복음이 쓰였을 거라는 최대한 끌어당기죠. 그렇게 되면은 만일 끌어당긴다면 한 68년에서 70년 사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대는 전쟁 시대였어요. 왜요?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유대인들과 로마인은 3년 동안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그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고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가장 또렷한 특징 중에 하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에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 마치 구조를 형성하듯이 5개가 등장해요. 거기 나온 5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산상수훈이죠. 그다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주죠. 13장에 비유고 18장에 교회의 삶, 24, 25에서 장차 될 일, 이렇게 5가지. 이 매번 5가지는 하나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말씀을 마쳤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선언되면서 5개가 구분이 되죠. 마태복음의 문체는 간결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에 비하면 좀 더 이게 더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그 야이로의 딸, 그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거치는 이 사건을 마가는 대략 단어수로만 보면 한 345단어를 써요. 그런데 똑같은 기사를 마가는 139단어로 압축해서 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넣죠. 그런 것만 봐도 지금 간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가는 이 마태는 마가 거 마가의 자료를 사용했고 또 마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료들이 수집 자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어찌됐건 자기가 눈을 감고 기도 중에 영서를 쓴 게 마태복음이 된 게 절대 아니라 자기의 공동체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유대적 어떤 그런 개념들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잘 분석하고 분별해서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자, 복음서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쭉 한번 가보죠. 대략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거기 A부터 보면은 자, 1장에서 2장. 거기 보시면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두 복음서의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누가복음 보겠지만 어찌되었건 마태복음은 그의 복음서의 시작을 무엇으로 합니까? 1장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족보부터 시작해요. 족보. 어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딱 펴고 계세요. 1장부터 쭉 가면서 몇 군데 그 해당 본문에 대해서 좀 읽어볼게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부터 쭉 등장하는데 거기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14대더라. 지금 뭘 계속 반복해요? 14라고 하는 숫자예요. 실제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건 분명히 14대인데 역사 속에 보면은 훨씬 더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태가 뺄 거 빼고 일부러 14대로 맞춘 거예요. 진짜 역사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더 훨씬 많아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마태는 14라고 하는, 14대라고 하는 거에 집중해서 세 번씩이나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맞췄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 퀴즈를 내드릴게요. 요거 한번 숫자 더 해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14죠, 14. 이 14를 이렇게 맞췄는데, 왜 이렇게 숫자를 나눴냐면, 거기 보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 있어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알파벳의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A, B, C, D면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게마트리아를 자주 써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여기 밑에다 쓸게요. 같은 거 아닙니다. 요거는 영어로 D, 이거는 뭐 V, V 이렇게 쓰는, 그 다음에 D. 다윗이를 말해요. 다윗. 다윗. 이게 이제 나중에는 E가 들어가서 데이빗, 데이빗, 데이빗 이렇게 되는데 D는 4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는 6이고 그 다음 4고. 지금 다윗은, 아니, 이 마태는 이게 뭐 무슨 그 암호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너무도 익숙해요. 데이비드 하면은 14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적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지금 족보를 통해서 이 마태가 공동체 하고 싶은 말은 예수가 누구냐면 이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냐면 다윗적 메시아다. 이 족보 안에 독특한 것은 다섯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라는 이름 안 나오지만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그 어머니의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 이렇게 다섯 명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족보 안에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는 것과 마지막에 이 탄생기사에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장면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술사들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다윗이 온 천하에서 경배받는 왕인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로 오셨다라는 그걸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1장에서 2장에서 1장 2장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3장 4장으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1장 2장의 탄생 기사를 이제 끝내고 곧바로 공생애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받는 그 과정에서 확증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로서 취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사탄에게 받습니다. 이 40일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사탄의 유혹, 그러니까 자기들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실패한 역사인데 예수님은 40년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세 번의 시험을 동일한 신명기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기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광야에서 증명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한 그 승리의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공동체로 그들의 운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7장으로 넘어가 보면 5장 7장 우리가 그 산상수훈 지난 오랫동안 주일 설교로 보았던 산상수훈이죠. 여기는 굉장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일단 가장 큰 대조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의, 믿었던 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충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 근거를 율법에 두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치 새로운 율법을 주듯 산 위에 앉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그 대조가 모세와 굉장히 흡사하죠. 거기 표를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올라 시내산에 오르듯이 예수님도 산에 오르셨고 율법을 받아 낭독하듯이 예수님도 새 율법을 이렇게 설파하셨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는 말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권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실체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모세는 율법으로 규정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새 계명으로 이스라엘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율법이요? 아니면 새 율법이요? 새 율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방식은 이전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는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율법 안으로 새로운 율법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는 훨씬 더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고급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서. 예.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화였습니다. 첫 번째 티칭이었고, 자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렇게 율법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새 율법을 가져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8장 9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되는가,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다루죠. 축기 귀신을 쫓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귀신을 쫓을 때 그런 축기 사역을 하시는 주님과 유대 대적자, 지도자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 유대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자라 하면서 그와 갈등이 증폭되어 갑니다. 10장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강화를 가르침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가라 라며 그들을 선교적 사명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선교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죠. 자,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왔어요. 그들이 1차 대상입니다. 유대인이 수용하냐 그것을 거절하냐는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복음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 유대인은 그러나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10장 12장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도 하고 표적도 구하고 그다음에 뭐 바알세불 논쟁 막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 10장 12장이 보여주는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거절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거절은 굉장히 심각해서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유대인들, 자기도 유대인이고 동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나쁜 나무, 독사의 새끼, 악한 인간, 악한 세대, 위선자, 눈먼 안내자. 여러분 굉장히 과격하죠.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당신들이 복음인 예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줍니다. 점점 이제 갈등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13장을 따로 떼었는데요.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는 비유의 다섯 개의 비유가 등장하죠. 천국의 비유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비유예요. 근데 이 13장이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그 비유를 알아먹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믿는데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것이 이 비유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어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히 풀어주면서 그 비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14장, 17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도 나오고 좀 더 뒤에는 뭐 칠병이어도 나오고 거기도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성경을 16장 펴셨으면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부터 단순히 따르라가 아니고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령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장 16절의 고백 앞에까지를 보면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엄청난 모습,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자, 그의 지식이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래서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전반부와 후반부.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면서 아 예수 믿으면 막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깜짝 놀랄 일들. 그리고 막 항상 행복하고 웃고 막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막 변화되고 달라지고 모든 형편들이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난 그 순간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은 굉장한 삶의 고난입니다. 살아야 되는 고난. 자, 이런 모습을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지금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의 공동체가 누가 됐든 그게 전체적인 크리스찬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었든 그들은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있고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든지 저들의 형편이 쫙 폈다든지 모든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이런 모든 것에 자기들의 입지를 굳혀서 형편이 나아진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느냐? 이제부터 따라라 하는 게 이제 고난의 삶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분위기는 오버턴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좀 갈등을 하죠. 베드로와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 항변하다 멱살을 붙잡고 멱살까지는 좀 과하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주님 그런 길 가지 마십시오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항변하고 저항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비교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간다 나는. 그러니 너도 그 길을 따르라.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굉장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게 이제 16장. 그래서 이제 그 17장에서 17장에서는 이제 그런 제자들의 오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그의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 안에서 발생한 갈등 이런 것들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그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5절 시작. 말을 할 때 예, 거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가는 길을 인정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23장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18장의 네 번째 티칭이 나오는데요. 자꾸 이게 말썽을 부려서 미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8장에서 23장까지 가면은 이제 제자 18장에 뭐 교회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 그 현실의 벽을 넘어라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또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 탕감받은 은혜의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네 번째 티칭이고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비로소 들어가시고, 23장에 넘어가면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갈등이 최극대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일곱 번씩이나 하세요. 그 화가 있으리라는 대상은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2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장 15절. 39페이지 23장 15절 시작. 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33절. 네, 굉장히 과격하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예수님의 이 과격한 표현들을, 그 결과 이제 십자가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반드시 오게 되는 그런 귀결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이, 다섯 번째 가르침이 등장해요. 그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주시면서 그 제자들과 결국 교회가 어떻게 종말의 때를 신실하게 준비해야 되는가, 청지기로서 그리고 서로 섬김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마지막 강화, 마지막 가르침이시고, 26장 마지막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면 순환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순환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 거절한 선언적인 이 선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27장 25절 함께 읽어, 거기에도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표현 시작. 그의 피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빌라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선언. 안타깝지만 이 결국 최종적인 거절, 이 거절의 선언은 안타깝지만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해도 되는 정당한 구절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대학살도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너희의 죄의 결과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의 이 반교회사 속에 나타난 반유대 정서를, 그 근거를 마태복음이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고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심판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참 그것은 오해인데, 지금 마태는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분명 예루살렘은 심판을 당했고, 그 거절의 결과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절과 심판과 그들의 고통을 유대 크리스천들이 즐거워한다든지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백부장의 선언이 나오는데 27장 5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27장 54절 시작.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마태 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다가 이 마지막 27장을 후반부터 넘어가면서 비로소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 백부장의 로마 군인의 선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그 28장으로 넘어가며 선교가 확대돼 이방인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인 명령으로 등장하는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주님의 위임 명령은 유대교, 유대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훌쩍 뛰어넘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이 마태가 그리는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마누엘, 여전히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야 된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그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점이 있었고 특별히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학적 주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2번 하나님 나라와 교회 거기 보시면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네 번만 쓰고 주로 하늘나라를 씁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이 예, 맞는 말이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를 써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서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예,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32회나 쓰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하냐? 그렇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물론 천국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 그걸 마태는 이야기하고 마태 복음에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마태가 하나는 교회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마태가 교회. 마태만 사용해요. 16장 18절, 18장 20절.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쓰면서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중을 의미해요. 구약에 쓰였던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헬라어를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해요. 새 이스라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새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장차 또 완성될 미래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걸 보고 주인에게 종이 이야기했던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뽑아라 그래요? 놔두라 그래요? 놔두라. 뽑다가 알곡이 상하니까 놔두라. 그게 사실 마태가 말하는 교회의 실존이에요.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교회만 자라는 곳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러나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강조하고 율법과 의라는 것은 아까 전에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는 의의 비교, 이 두 개의 비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시는 신앙의 의가 훨씬 더 어려우면서 고급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물론 지키는 방식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와 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죠. 그 의의 차이.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더 나은 의. 무엇보다요? 유대교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을 설명했었죠. 마지막에 제자도에서 조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와 같이 제자 마태가 말하는 제자도는 굉장한 그 역동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제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결국 마태가 목적하는 것은 신앙을 잘 독려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서 유대교와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앙을 선명하게 가지고 그들의 시대를 역사를 이 말씀으로 해석해 내길 원해서 신앙을 동조하고 변증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오늘을 위한 마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갔는데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러겠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을 의로 말한다면 그 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럴 해저드라 그러죠. 특히 크리스찬 모럴 해저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이 거기 여러분 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상수훈 기독교적 대항 문화 예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Christian counterculture.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세상화되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구별했고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두셨는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필요한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기 위해 생명을 얻고 사는 존재로 아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 모럴 해저드, 여러분은 얼마만큼 의롭게 사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만 착한 일을 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착한 일로만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1653년에 제주도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배가 표류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과거에 한번 가보았는데요. 그 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멜이 뭐라고 글을 쓰냐면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매우 잘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자기의 조선인에 대한 평가를 썼습니다. 19세기 말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거짓말이 이 나라의 최대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오늘날 그 크리스찬들 중에 굉장히 많이 도덕적으로 몰락해가지고 탈세라든지 여러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마뉴엘 되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임마뉴엘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철학자들은 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양심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police within이에요. 마음에 있는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경찰이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경찰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든지 그거 지키지 않으면 벌한다든지 이런 두려움의 경찰이 아니고 우리 안의 경찰은 임마뉴엘 되신 하나님은 관계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와 관계 맺고 지금 살아가는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누구도 보지 않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도덕을 잠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분과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안에 내 안에 경찰, 내 마음 속의 경찰. 그가 바로 임마뉴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현실, 모든 현실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 바로 거기서부터 마태는 의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간 그 자리에서 의를 확인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없이 되어지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없이 되어지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의 수준은 굉장히 고급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 기준에 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또 한 가지 의의 개념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행동에 있어서 순종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순종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유대교회에서 마태가 지적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의 삶이 너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위선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마태가 촉구하는 건 뭐예요? 그 위선을 버리고 진심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들이 위선적이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 예수 당신이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이 모독하기 때문에 당신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신성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죄를 짓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죄를 너무도 쉽게 짓는 걸 보게 돼요. 종교적 위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진심이 아닙니다. 내 피로에 의해서 내가 보험 들듯이 안 믿으면 탈날 것 같고 그리고 나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마태가 말하는 이 순종은 죽기까지 따르라는 겁니다. 목숨을 던져놓고, 아니 내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죠. 그 순종은 우리가 뭐 해야 하는 무거운 어떤 그 의무가 아니고 마땅한 책임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이것을 청지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문장,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옴표로 된 마지막 문장, 시작. 맡은 자는 맡긴 자를 바로 안다. 예. 맡은 자라는 이 청지기. 우리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복음을 맡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복음을 위임한 자, 맡긴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맡긴 자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청지기는 그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겁니다. 포도원에 일꾼들을 두었어요. 목적이 뭐냐면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주인이 다른 청지기를 보내서 그 포도원의 그 결과물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그 포도원의 다른 청지기들이 주인이 보낸 자들을 죽입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저들은 죽였을지라도 나의 거의 나와 같은 내가 위임한 내 아들은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분노해서 주인이 가서 그 포도원의 청지기들을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비유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먼저는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이 어디까지 가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죠. 교회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복음을 맡겨서 청지기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라 했더니 도리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속화가 되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한다면 주님이 뭐라 하시겠냐. 여기까지 마태복음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청지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 위임받은 생명, 위임받은 물질, 건강, 그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도전이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길어서 좀 오래돼서 너무 오랫동안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 많이 타협하면서 진리를 놓고 복을, 행복을 찾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 분주하게 허상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들의 보조를 맞추어 교회도 기독교도 그들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마태가 던지는 도전으로 주님을 따르는 청지기 제자로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도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누구보다 고급하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순수함이 있게 하셔서 위선과 타락과 거짓과 왜곡을 던지고 진심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